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4월 24일 목요일. 이방인의 빛.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여 세우신 주된 목적은 나머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의로운 행실을 직면할 때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정죄받는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주변 국가의 죄와 이기심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높이며 자연스럽게 다른 이를 회심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당부하신 말씀을 따랐다면 열방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평화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알 수 있듯이 비극적이게도 이 나라들은 그 대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다가왔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신 유일한 인간이셨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게 한 그분의 완전한 모범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의도하신 역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1. 민수기 14장 17에서 21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3.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4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동일하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전파되는 새 천사의 기별은 선택된 소수에게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할 기별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을 예언한다.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교회도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르셨다. 택한 백성은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 묵상.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름인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적용.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교인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직 바벨론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온 세상이 환해짐.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서 세상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될 것이다.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은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356. 빛을 비추라는 부름을 소홀히 할 때 이방이 전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당신의 이름이 짓밟히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힘주시고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의 모습 속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3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보낼세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이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자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커서 2만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뇨.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날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고하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나로 또한 구스 사람이 뒤를 따라 다름질하게 하소서. 요압이 가로되 내 아들아 왜 다름질하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하여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저가 아무쪼록 다름질하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가로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서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파수꾼이 성 문루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다름질하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고함해 왕이 가로되 저가 만일 혼자면 그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저가 차차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다름질하는지라.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다름질한다 하니 왕이 가로되 저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가로되 나 보기에는 앞선 사람이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왕이 가로되 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말하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가로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주셨나이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이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물러나 곁에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섰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 위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린 지난 시간에 사무엘의 18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 속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살펴본 모습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하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 번째는 반역자를 용서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인을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에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다윗 왕의 요소가 있었지만 상대적 개념에 충실하게 살아온 요압은 다윗의 뜻과는 반대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던 대가를 지불해 주는 일은 그것이야말로 공의로운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의 명령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도 차마 아버지로서 죽이는 데에는 동의하거나 말하지 못했지만 자신을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고자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오는 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다윗의 진짜 속마음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는데 기쁜 승전보를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사람을 보냈는데 다윗은 전쟁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압살롬의 평안 여부가 그의 최대의 관심거리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29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또 32절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다윗에게 달려온 두 사람에게 다윗은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마조마하게 평안하길 기대하던 소식이 소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바뀌었을 때 다윗은 심장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팠고 그의 몸에 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 속에 그는 울면서 소리질렀습니다.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압살롬이 죽는 결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 군사와 함께 달려오는 아들이었지만 그를 이미 용서했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서로 충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 백성들의 마음도 있으므로 몇 년간 유배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했을 뿐 압살롬이 죽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부자지간이 약한 상대적 개념 속의 관계에서도 자식의 선택에 의한 결과에 아버지가 가슴 아파한다면 절대적 관계 속의 창조주와 우리와의 상황은 비록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무로 돌아가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은 불에 타버리는 아픔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생명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길은 더욱더 세차게 죄를 향해 질주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사단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저렇게 소돔과 고무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완전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죄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신다고 하면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고 항의했습니다. 사단의 항의는 정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싶으셔서 시간을 끌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 성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내려가서 확인해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든 지연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려가서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해 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선택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은 소용이 없게 되었고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따라 그들을 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에 의해서 그들의 선택대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생명 속에 있게 하고 싶으신데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영원히 죽는 죄의 선택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마치 유황과 불로 타들어가듯 하나님의 마음은 수치되셨을 겁니다. 그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안타까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대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를 붙들고 있던 힘이 제거되었고 그들은 세포 하나하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슴은 유황과 불로 타들어갔고 그들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에게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붙어버린 유황과 불을 그들에게 내리사 멸망케 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장면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부활을 통해 부활한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알지 못했던 그들이 태어났고 살아있던 이유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임을 그들이 주고받고 부활함으로 알게 되었을 때 사단은 다시금 그들을 속입니다. 사단이 그들을 부활시켰다라고 속이며 예루살렘 도성을 총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들은 다시 사단의 속임에 속게 됩니다. 창조주를 인식했던 잠시의 생각을 버리고 사단에게 속아서 창조주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총공격을 합니다. 그 선택은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창조 이전의 상태로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되어 버렸고 그들의 선택에 대한 되돌림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가슴은 그때 불못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그들을 감싸셨던 사랑의 손을 거두실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은 세포 하나하나가 터져버려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셔서 불을 내려 그들을 소멸하였다라고 표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순간에 모든 죄의 시작이 되어버린 마귀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불붙는 가슴에 그를 영원히 묻어두십니다. 이 모든 선악에 대해 논쟁을 경험하고 바라봤던 우주 거민들과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선악의 대논쟁의 처음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생명임을 알게 되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때 두 아담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감격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감격하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신약시대의 이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그 지역들을 쭉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통해서 지난 그 시간에 이 아데미 신전, 요즘에 그 용어로는 아르테미 신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그 사진을 볼 수 없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목사님이 주신 두 장의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딱 이 기둥 하나만 서 있다는 그 기둥을 목사님께서 주신 이 사진을 보게 됐는데 그 하나만 봐도 장엄함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 큰 이 신전으로 이렇게 이 세웠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장엄하고 컸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데미 신전 이후에 쭉 또 해주실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에베소 에베소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서 만나는 유적 하나하나를 좀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변가였던 그쪽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입구를 들어서면은 큰 도로가 나옵니다. 고대 도시 에베소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바닥이 다 이 돌로 이렇게 다 돼 있죠. 고대 도시 에베소의 모습이 이제 한눈에 훤히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넓어 보입니다. 거의 매일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로 그곳에 붐비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의 고대 도시 하나가 폐허가 된 채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둘러보면 폭격을 맞은 듯 합니다. 비록 일부는 발굴되어서 그 유적의 형상들을 볼 수 있지만 당시의 생활상을 상상할 따름인 것입니다. 불불산의 산마루를 따라서 바다에서 동쪽으로 약 3km에 걸쳐 뻗어나가는 이 성벽, 그것은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쭉 내려갔습니다. 주요 유적으로는 이즈미르 아고라의 쿠라테스 거리를 비롯한 도시의 거리들, 켈수스 도서관과 원형 대극장이었습니다. 이 켈수스 도서관은 또 제가 한 시간에 걸쳐서 잘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도와 하수도, 또 목욕탕과 공중화장실, 아궁이 등 형체를 그대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계획 도시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졌습니다. 에베소 이 공중 화장실의 당시 모습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녀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먼저 아무 곳이든지 들어가면 되도록 하는 이런 그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앉아서 볼일을 보면서 그 밑으로는 목욕탕에서 사용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 대소변을 씻어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와 같은 그 화장실 구조는 우리 뭐 이조 시대의 이 그 화장실 구조하고는 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발전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수세식, 씻어 내려가는 수세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바실리카가 있고 도로 남쪽에 시장터, 아고라고 그러죠. 아고라와 또 이시스 신전, 그 아래에 도미티안 신전 등이 있고 도로 북측에 보니까 오대한 극장이 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이 보이고 또 이에 북측에 대극장이 있고 극장 못 미쳐 서쪽으로 항구 도로가 항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입구에 들어서자 말자 보니까 바깥면에 다양한 인물의 조각상이 이렇게 새겨진 수많은 석관들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쿠르테스 도로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크레테스 도로를 보면은 옛날 그때 당시 얼마나 화려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은 다 이 아스팔트 되고 세면 포장 길이지만은 옆에서 그곳은 로마 시대의 그 돌로 이렇게 바닥을 다 만들어주고 수레가 다니던 그런 그 시대의 문화 그대로 로마에 갔을 때의 그 바닥보다 더 화려하게 에베소 이 크레테스 도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레테스는 반신 반인의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 크레테스 하면 아테미 신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승려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승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도로입니다. 양편은 기둥으로 이어진 화랑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이 회랑 뒤에는 가게가 있고 및 개인 주택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둥 앞에는 에베소의 유공자들의 동상이 이렇게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의 문화와 비슷하지요. 유공자들의 동상을 이 도시에 이렇게 줄지어서 해놓은 것 바로 그곳에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동상의 받침대 중 어떤 것은 보니까 동상의 인물을 설명하는 비문이 거기에 새겨져 있기도 한데 이 기둥 중에 하나가 유명한 물리학자 알렉산드로스 비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역시 그리스 문명과 마찬가지로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이 에베소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얼굴들만 따로 모아서 새긴 벽면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봐도 전혀 표정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새길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표정과 얼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호기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또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또 문화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환경 가운데서 전도했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도 뭐 전도하면은 아이고 잘 안 되는 게 전도인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도지를 전하려면은 요즘은 말이죠. 그 전도지만 주면은 그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를 하기 위해서 화장지를 끼워 넣고 안 그러면은 반창고 케이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선물을 합니다. 또 책자를 전하려면 책에다가 또 그런 선물들을 붙여가지고 전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전도에 전하는 그 바로 옆에서 무료 그 차를 한 잔씩 다 나눠줍니다. 또 어떤 교회는 부치기를 거기서 하이 그 집사들이 부치기를 붙여가지고 아 원하는 대로 한 접시씩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을 전하려고 지금 애쓰는 이런 한국 사회에 이러면서 보니까 조금만 걸어가면은 책 전하려고 전도 책자에 반창고 그 한 박스를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붙여가 줬는데 반창고만 가져가고 전도 책자는 내버리고 이렇게 수장을 거두어오는 이런 그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전도 가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세요. 사도 바울과 요한이 전도하던 그 당시의 에베소의 환경도 오늘날에 이 환경 못지않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열성을 가지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만한 것입니다.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아고라 시장터가 보였습니다. 아고라는 시장을 뜻합니다. 대극장으로 가는 대리석 도로의 서쪽에 위치한 이 아고라는 네로 황제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서 아직도 발굴 중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세 개의 문이 있는데요. 오데온 극장 건너편에 있는 아고라는 사방이 가로 세로 110m로서 기원전 3세기경에 설치된 에베소 도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고라는 두 줄의 화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뒤에 상점들이 줄 서 있어서 이 청동 구리 제품 등전을 비롯한 많은 도자기 제품, 포도주, 꿀, 고기, 비단, 보석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여성들은 이곳에 꼭 한번 오고자 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장터가 모두 그러하듯이 이 시장의 한가운데에 신전이 위치해 있었는데 이 신전은 처음에는 이집트의 이시스 신전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고라라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서 사람들은 밭에서 입는 옷을 입고 아고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고라의 기념문은 도서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고라는 기둥과 둥근 지붕형 구조로 만들어진 대단히 인상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 시장터를 둘러보면서 아, 이런 그 환경 가운데서 바울과 요한이 여기에서 전도를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바울은 그 노방전도를 여기서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연설을 시작하면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서 듣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바울을 따르고 또 요한을 따른 그런 그 시기였습니다. 이 시장터의 서쪽 끝에 세라피스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신전은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를 숭배하던 신전으로 2세기에 로마의 안토니우스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에베소가 항구 도시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밀접한 무역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항구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서의 물품을 싣고 배로 저 알렉산드리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알렉산드리아 가서 거기와 또 무역을 하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배가 또 이 에베소까지 오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서 문화가 활발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애굽의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 환경은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집트 이시스 신전뿐만 아니라 세라피스를 숭배하던 또 신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오데온 소극장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극장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걸 오데온 극장이라고 하는데 2세기에 세워졌어요. 음악당으로도 사용되고 극장과 같은 형태로 소극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의 정치 조직은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보블레라고 불리는 원로원, 원로원은 상원에 해당되는 300문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소극장에서 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데모스라고 불리는 민회로서 모든 에베소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대원형 극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소극장은 콘서트 등 문화적 행사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총 1,400명을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부분인 오케스트라의 중앙에 빗물을 받는 이 흠통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소극장에는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족 전용이었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맨 꼭대기의 대리석 좌석은 현재 없어졌지만 아래쪽의 좌석들은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계단 옆 부분에 보니까 새겨진 그린핀 머리와 날개는 독수리고 몸은 사자인 괴물, 이 그린핀의 발 모양이 나오는데 오대원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오대원 옆에는 기원전 3세기 아우구스투스 통치 때 세워진 시청 건물인 프라타네이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청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르데미 여신에게 봉헌된 신성한 지역에는 참 가만히 둘러보니까 영원히 꺼지면 안 되는 성화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불은 크레테스라고 불리는 성직자들에 의해서 꺼지지 않게 잘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성소에서 드리던 것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성소의 그 번제단에서의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계속 보존이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곳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거의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따와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오대원 소극장과 또 대극장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이 소극장 같은 데서 사도 바울은 가서 귀족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또 그곳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오대온 그 극장 또 이 저희들이 이 그냥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 시장 아고라, 이 아고라가 한때 목사님 저희 사회에도 유명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자.
그렇죠.
그때 그 토론방을 아고라 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가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아고라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터키에 있는 유적지들 가보면 기둥만 동그러니 서 있다, 기둥만 보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 에베소에 가면 볼 게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